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원이지만은 어디에 어떤 관원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관리인지 아니면 회당에서 일을 맡아보는 관원인지 아니면 또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관원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 같은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청년은 재물이 많다. 그리고 관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 사람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청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부자여서 그 재산을 잘 물려받았다든지, 두 번째로는 본인이 특출하게 자수성가를 해서 부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부정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자라왔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부정하게 돈을 모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젊어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20대 혹은 30대 초반 얼마든지 연봉 3천만 불씩 이상 버는 그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LA에 가면은 야구팀이 두 개가 있어요. 다저스가 있고 엔젤스가 있습니다. 그 엔젤스에서 뛰는 선수 가운데 특출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올해 29살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투수이면서도 타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선수인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홈런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새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5억 달러 이상을 계약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얼마든지 젊지만은 청년이지만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축구 선수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 1년에 얼마씩 벌까요? 연봉이 150억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150억이에요. 한 주에 3억씩 받습니다. 거의 한 30만 불씩을 한 주에 받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150억, 또 거기에다가 광고하지 않습니까? 부수입도 많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지만은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가 한데 요즘 새로 뜨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세계적인 수비수로 등장을 한 김민재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독일의 민헨팀 가장 잘하는 축구 잘하는 유럽의 팀입니다. 거기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보다도 연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150억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연봉이 이 김민재는 170억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IT 업계도 보면은 저커버그 같은 사람 이 10대 때부터 아주 컴퓨터의 도사였습니다. 소질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아마 배울 것이 없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젊지만은 세계적인 그런 억대 부자가 되었죠. 결혼을 했는데 중국계 베트남 난민 출신인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였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저커버그의 딸이 된 겁니다. 알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젊은데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그런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지만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젊어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본문의 부자를 보면은요 요즘과는 달리 그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에서 또 스포츠만 하나 잘해도 운동만 하나 잘해도 아주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아버지가 부자여서 이렇게 재물이 좀 많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출세합니다. 권력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관원이라고 합니다. 이 관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인지 아니면 지방행정부의 관원인지는 몰라요. 자,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하고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로 말하면은 딸을 둔 부모들에게는 최고의 사육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남성들이 최고의 1등 배우자 감으로 뽑는 사람은 집안 따지지 않는데요. 얼굴만 예쁘면 최고의 신부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성의 외모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돈만 잘 벌면 최고의 신랑감으로 여긴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청년을 보면은 젊지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또 출세를 해서 관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그냥 돈도 많고 또 젊고 또 뭐 권력도 있고 하니까 뭐 느긋하게 왔느냐?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달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아야 예수님 못 만났네 큰일 나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꼭 물어봐야 될 거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놓칠까 봐 달려왔다 뛰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은 달려오는 그 청년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뛰어와서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청년은 젊지요, 재물이 있지요, 그리고 명예를 가졌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는 아마 만족한 삶을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은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가 좀 공허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9절에 있지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선생님, 그런 것들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청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지요, 재물이 있지요, 건강하지요, 또 출세를 했지요, 또 율법을 잘 지켜서 정말 착하게 자라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뭐겠습니까? 21절에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이 청년이 가진 것을 다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진 않습니다.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재물을 뭐 어떻게 모았든 간에 나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어자뺏기 게임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자뺏기 게임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런데 의자를 아홉 개만 둡니다. 그리고 막 돌다가 심판이 휘슬을 탁 불면은 서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몇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까? 아홉 명은 앉지만은 한 사람은 자리가 없어서 못 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떨어지기 위해서 큰 향수선수까지 달렸다가 누구 앉으려고 그러면 막 밀어버리든지 하고 자기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밀리면 자기는 떨어지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앉으려고 의자에 앉으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게임이 바로 이 의자 뺏기 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네가 양보하라. 그 의자를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내어주라. 주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앉아야 될 의자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이건 내 것이고 내가 응당 누려야 되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여러분, 청년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으시겠죠. 이 청년의 마음에는 재물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의자를 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내가 앉아야 될 의자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은 실망을 오늘 보면 슬픔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수긍하지 않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재물을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이 본문을 오해를 해서 아, 예수 믿으려면은 다 그냥 퍼주고 거지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 노비들이 318명이나 되는 아주 거부 대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그 많은 재산 뭐 할 거냐, 다 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래야 네가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부자 욥에게도, 욥이 얼마나 부자면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그 많은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위대한 권력을 가진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그 권력 그거 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너 나를 따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내려놔야 된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내려놓으라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는, 아마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했겠습니까?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는 애굽의 권세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권세를,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권세 가지고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권세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에게는 생명줄인 배와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는 생명줄인 세관의 책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의 모든 학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으라.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려면 다 재산 다 다른 사람 줘버리고 가난뱅이가 되어서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첫째로 선행,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선한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그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랍비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주님께서 수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세요. 뭐 세상에 어떤 뭐 랍비 정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 랍비들 중에 좀 특출하신 선생님이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랍비 정도가 아닌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무엇이냐,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뭘 해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 그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행위로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다 순종했다고 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100% 하나도 오류 없이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해요. 아이고 착하게 살면 천당 가지 뭐,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 한다고 그래서 착한 일 좀 했다고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내가 해서 천국을 가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 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라.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도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또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본문에는 그냥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랬는데요.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참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말은 정말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참 어그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기특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을 사랑하고 참 바르게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 지식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애버릴까 죽일까 모의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나라의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요, 바르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내세가 문제가 해결될까?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참 기특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사,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지만은 나중에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따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 후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재물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영생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영생 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일정을 보시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가? 삭개오를 만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삭개오는 부자죠.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아주 위로 올라간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하루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이 삭개오에게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뭐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너와 하룻밤 지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 깜짝 놀랐어요. 그걸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주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장난삼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 세리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해피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을 보십시오. 이 청년은 아주 젊어서부터 이 세리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근심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새드 엔딩이 되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네라. 이 청년의 마지막 모습이 새드 엔딩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청년, 어쩌면 세리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더 착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해피엔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드엔딩으로 끝을 맺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새드엔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해피하게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피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해피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sad ending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happy ending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런 큰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